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명절 시작돼 있는 중간이고 또 비가 오는 날인데도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또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뒤에 보니까 우리 기태 형제, 권기태 형제 오랜만이죠.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기태 형제 오셨는데 나중에 또 예배 후에 또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또 일본 갔다 온 우리 팀들도 많이 계셔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우리 일본 갔다 온 우리 영민이 머리가 참잘 됐네요. 머리가 굉장히 어제하고 오늘 완전히 진짜 너무 멋진데, 머리가 지금까지 제가 영민이를 꽤 오랜 시간 동안 봐왔는데 가장 머리가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빗소리가 또 이렇게 창가에 들려오는 것이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또 우리 찬양대에 또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또 모세와 함께 걷게 하시고 또 친히 돌판에 주께서 율법과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또 목적을 말씀하셨듯이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또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용기를 허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김태형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로 잃는 두 아들의 비유 2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여러분 이렇게 뒤에 있는 화면도 보시겠지만 또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20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면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된 동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냐 하면 20절에서 24절에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동기는 철저하게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다. 아버지 때문에 돌아왔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사람이죠. 제가 알기에는 1869년에 태어나서 1952년 정도까지 앙드레 지드라는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을 쓴 소설가가 있습니다. 근데 앙드레 지드가 1907년에 발표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러분, 앙드레 지드가 쓴 그 소설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앙드레 지드가 그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덧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묘한 의미를 줍니다. 사실 앙드레 지드가 성경에 없었던 어떤 내용을 덧붙였지만 그 덧붙임은 이 비유의 핵심을 찌르는 덧붙임입니다. 그 덧붙임의 내용에는요, 이런 게 나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이 탕자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탕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나를 떠났던 거냐? 아버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왜 나를 떠났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집을 떠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드가 살던 앙드레 지드가 살던 19세기 후반 그리고 앙드레 지드가 이 글을 쓴 그 20세기 초반의 사회는요. 유럽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6세기 종교개혁과 그리고 16세기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계속된 기독교로부터의 이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났는데 여기서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교회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교회 자체의 어떤 억압적인 문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갈등, 환멸 이런 것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 혹은 신의 종교적 억압 속에서 묶여서 산다는 것이 16세기 이후의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 그리고 절대적 자유를 향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떠났고 이탈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의 내면을 상징하는 이 둘째 아들이 앙드레 지드의 소설에 등장하는데 앙드레 지드는 이 현대인들을 상징하는 이 아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냐?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집, 교회를 떠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것을 신에 대한 존재의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근원이 된다라고 지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의 노력이나 혹은 애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아있는 아버지의 의식이 그를 돌아오게 하는 거다라고 지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앙드레 지드는 당시 프랑스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생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그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비록 마지막까지 교회를 나가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집 나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집 나간 탕자라는 의식이 있고 나는 결국 집으로 못 돌아갔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내가 아버지를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현대인의 종교적 무의식을 이 소설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런데 이 앙드레 지드의 해석이 오늘 비유의 핵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집 나간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나간 탕자의 마음 속에 늘 누가 있었는가? 아버지의 존재가 있었다. 이게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기억을 못했어요. 평소에 자기의 욕망과 도취 속에서는 아주 그냥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았듯이 모든 쾌락을 다 누린 후에 기갈과 벌거벗음과 허무함 속에서 그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것은 뭐냐? 아버지의 풍성하심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각색하면 17절 말씀이 뒤에 뜰 텐데 각색하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 하인들한테도 얼마나 넉넉하게 대하셨는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품꾼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풍족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그는 아버지의 넘쳤던 사랑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갈 용기를 냅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아버지가 떠나던 날을 아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아버지부터 떠나던 그날에도 그 아버지는 동구박까지 쫓아와서 떠나는 자기의 아들을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들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한 유일한 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 가난 성도 뭐 이런 단어들이 신종어가 생겼는데요. 오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힘이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혹은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존재라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시스템이나 혹은 어떤 노력이나 혹은 어떤 사업이나 혹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그것은 그냥 접촉점일 뿐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거, 어떤 사업을 하는 거, 이것은 NGO의 역할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NGO가 아닙니다. 교회는 NGO 이상의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NGO 이상의 그 무엇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윤리라든지, 어떤 도덕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NGO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다시 살려내는 공동체다.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정말 아름다워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면서도 동시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정의도 드러내는 아주 그 조화가 절묘하게 이루어진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가 갖추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 그 인격,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매력적인 한 인간이 되는 것, 그리고 매력적인 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찬양대의 그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에는 여러분 참 매력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제가 알고 또 살아왔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알기 때문에 참 저분들은 매력적이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그 나전 칠기를 했었던 그 형제 성함이 이름이 근데 그 백광호 형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올 때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무형문화재고 칠기를 다룬 형제인데 그 형제가 우리 교회를 나왔던 이유가 보통 그런 예술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이제 분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 창의성이 있지만 아주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정임자매를 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도자기를 만들고 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저런 인격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저 누나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을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 우리의 역할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귀향의 동기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에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막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직전에 탕자의 모습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본문 속에 마지막 탕자의 모습은 아버지께 돌아오기 직전에 탕자의 모습은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게 당자 모습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대충 거의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세상 지식과 도덕과 물질과 쾌락은 결국에는 돼지 지엄 열매에 불과하고 인간의 영적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적 본능이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1500년대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그래서 칼빈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이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묵상을 해서 그의 글 팡세에 뭐라고 쓰냐 하면 하나님이 만든 빈방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만든 빈방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워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대신 자꾸 다른 걸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집착하는 게 돈입니다. 돈으로 그걸 채워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삶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삶의 갈등도 돈이 많으면 해결될 수 있다. 그 공간으로 이 돈으로 꽉 채워지면 그 갈등마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안에 돈을 집어넣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쾌락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자아실현 같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곳은 인간이 만든 방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빈방이기 때문에 그런 대체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채운 듯한데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이 또 있는 겁니다. 빈 공간이 늘 있고요. 그래서 항상 만족함이 없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회의가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걸 공감하려고 하면 여러분 스카이캐슬을 보시면 됩니다. 딱 그 얘기입니다. 아, 내가 왜 이랬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다른 그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 내가 만족이겠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 우상이 있는데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맛보는 맛은 돼지 지엄 열매 맛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맛이다. 우리가 결국 맛보아야 하는 것은 그 맛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탕자가 영적 파산을 맞이하고요.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이 아들을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는 절차로 세 가지를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2절 첫 번째는 아버지가 뭘 하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두 번째는 뭡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행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버지가 했던 거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관례에 의하면 잔치가 벌어지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은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뭐 우리가 뭐 애기 뭐 돌잔치라든지 결혼식장 같은 데 갈 때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넉넉한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잔치에 가면 그 앞에서 이제 그 잔치를 배설했었던 집주인이 나누어주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어떤 겉옷이나 외투를 가리키는 건데 입고 있는 옷 위에 뭐 한가를 더 이제 딱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비유할 때 그 잔치 비유를 할 때도요. 왕이 어떤 잔치를 열었는데 입구에 세마포 옷을 준비했다가 이것으로 갈아입고 들어오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잔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겨서 쫓겨나는 일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옷, 항상 하얀 옷으로 갈아입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였습니다. 이 아들도 누더기를 입고 왔잖아요. 그런데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조금 뒤에 보면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잔치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 아들의 옷을 갈아입힙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정화입니다. 죄를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정화. 지금 그것의 상징으로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에 뭘 해줍니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옛날에 가락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벤허 같은 영화에도 보면 나오는데 신분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제 끼고 있는 반지에 보면 가문의 문장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이렇게 꾹 누를 수 있죠. 근데 가문의 문장이 있는 가락지를 끼워주면 벤허에도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회복입니다.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품꾼의 하나가 되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일어나고 회복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 발의 신을 신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발의 신을 신기는 것일까?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렘브란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헨리 나우엔이 쓴 그 탕자의 비유,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헨리 나우엔이 3일 동안 지켜보면서 쓴 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렘브란트와 그리고 렘브란트의 의식을 나우엔이 아주 탁월하게 해석을 붙였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뒤에 그림이 아마 뜰 겁니다. 첫 장면,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인데요.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빛나는 부분을 가장 밝게 그렸습니다. 빛을 비추도록. 그 다음에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부분을 바깥 어둠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부분들은 어둡게 배치하고 은총이 있는 곳. 근데 그게 렘브란트의 미술을 통한 성경인데요. 렘브란트는 자기 기독교 세계관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와 엎드린 탕자가 이 그림의 가장 중심에 있고 빛이 가장 하얗고요. 밝고 나머지는 어둡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참 묘하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그리는데요. 이 두 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십시오. 왼손으로는요. 어깨를 딱 잡았는데 오른손보다 조금 높게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양쪽 손이 다릅니다. 왼손은 남자 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보이는데 이 손은 쓰다듬고 있는 손인데 이 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성성과 그리고 여성성의 통합된 모습, 하나님의 부모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의 손은요, 어깨를 꽉 붙들고 있고 그리고 아들이 받은 상처, 아들이 받은 아픔은 어머니의 손으로 계속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 부분은 렘브란트의 굉장한 묵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자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인데 그는 그림으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요. 우리가 보려는 이 그림은 탕자의 모습에서 가장 앞권인데 발입니다. 발을 가장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발을 보니까 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발이 하나 벗겨져 있습니다. 끈이 풀어져서 너덜너덜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정화가 일어나고 회복될 때에 아버지가 이 아들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버지가 신발을 바꿔주는데 이때 아버지가 신발을 바꿔주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내었는데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요. 아버지께로 아들이 자기 힘으로 못 갑니다. 왔는데 아버지께로 못 가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마지막 절대적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게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고 옛날 성경은 상거가 먼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로의 거리가 멉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리가 뭔데 이 거리를 좁힌 사람은 누구냐?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좁힌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고 날마다 동구 밖에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세월이 한참 지났죠. 그러던 어느 날 지평선 너머 끝자락에서 하나의 점이 나타나더니 점점 윤곽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아버지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벌써 이제 이런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노인네가 눈이 좋았겠습니까? 노안이 와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들이다. 저건 내 아들이다. 가까이 와서 보면 몰골이 너무 형편없어서, 여러분 그 지대의 소설에도 나옵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못 알아봐요, 종들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몰골이 형편없어서 다른 사람은 아예 못 알아볼 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압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근데 아직 서로 거리가 멉니다. 아들도 이렇게 털레털레 돌아오고 있는데 아들도 저 멀리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온 사람이 누구인가?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온 것은 아버지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보지, 여기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이 부분에서 드라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드라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달려갔다는 게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경기장에서 다름질할 때, 선수들이 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는 단어를 아주 주의 깊게 고르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 드라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터덜터덜거리면서 걷는 속보 정도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레이스를 했다면 온 힘을 다해서 달려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지는 않은데 중동 문화와 우리 문화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중동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거나 어느 정도 지위에 있으면 있는 사람은요, 천천히 위험 있게 걸죠. 우리도 어떻게 걸습니까? 옛날 양반들이 팔 뒤로 하고 이렇게 걷지 뭐 이렇게 안 뛰잖아요. 특별히 중동 문화에서, 이 당시 중동 문화는, 고대 중동 문화는 25세를 넘긴 어떤 마을 사람도 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뭐 다 양반들로 이렇게 모여 있는 공동체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길을 따라서 냅다 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 이게 옷이 긴데 아들에게 뛰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이 옷을 둘글글도 말아가지고 손으로 딱 쥐어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손으로 딱 쥐고 뛰려면 그렇게 레이스 하려고. 안 그러면 옷에 걸리니까 쥐고 뛰면 아버지 이 안에 속 다리가 다 보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창피한 거거든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뛰는 게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는 막 뛸 때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 자기의 이 다리가 보이는 이 수치를 감안하면서도 뜁니다. 근데 우리도 그 동네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저, 뭐, 그렇죠. 여러분 혹시 제가 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 밖을 향해서 제가 막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막 저를 따라 나올 거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그동안 안 뛴 것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이런 그 존경스러운 마을 어른이, 이 동네에서는 이제 마을 어른인데 이 체면에 손상가는 일을 알고도 막 뛰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따라 뛴 겁니다. 막 뛴 겁니다. 동네에 아마 반수가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가 아버지로 하여금 그 수모와 수치를 감안하면서도 뛰게 한 이유가 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 뛰었다? 측은히 여겼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만약에 그냥 마을로 들어오면 그 아들이 이 동네에서 당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겠습니까? 아버지가 대신 뜁니다. 그리고 뛰면서 마땅히 아들이 받아야 할 수치와 수모를 아버지가 떠맡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우리말 성경에는 측은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뒤에 뜰 겁니다. 스프랑큰 이조 마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그냥 측은히 여긴 게 아니고 창자에서부터 느껴지는 애틋함, 간절함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거지처럼 누더기를 걸치고 나타난 아들을 보자마자 위장과 창자가 그냥 쥐어 짜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 겁니다. 그 고통. 저도 이제 배가 아파서 그 고통을 알거든요. 진짜 아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느꼈다는 것은, 아, 이것은 바로 그냥 그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체면과 사회적 위신을 까맣게 입고 옷자락을 잡고 정신없게 뛰게 만들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은 아들의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담당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집을 떠나서 길에서 막 그렇게 그 창피를 무릅쓰고 뛰고 있는 그 자세, 막 뛰고 있는 그 자세를 볼 때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들이 받아야 할 그 수치를 대신 감당하려고 뛰는 그 아버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리를 달려 지나가자 마을 사람들이 아마 반수가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아버지가 딱 만났는데 우린 그 옛날에 그 뭡니까? 무슨 드라마에 보면 요즘 많이 나오죠. 이렇게 주인공이 있으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질투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을 오기 위해서 딱 서니까 사람들이 삥 둘러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들과 하는 말은 사람들이 다 듣는 겁니다. 두 사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오지 못한 사람도 이 아버지 그 나눴던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가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동은 아들을 아버지의 집뿐만 아니라 이 마을 공동체로부터도 회복시킬 수 있는 화해의 드라마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있은 후에는, 이 장면을 본 후에는 마을의 어느 누구도 아들을 거부하거나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좁힌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거리, 아들이 털레털레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거리, 그 절대적인 거리, 인간이 결코 자기 노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거리를 좁혀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절대적인 거리 앞에서 가진 인간의 절망, 그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 상징이 그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 탕자의 발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어떻게 그렸죠? 보세요. 신발은 벗겨졌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태. 가까이는 왔는데 한 발자국도 더 내딜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이렇게 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왔는가? 아버지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달려왔죠. 그리고 끌어안고 그 신을 신겨줌으로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많은 영적인 자문을 생각합니다. 이런 영적 자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만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열 걸음, 백 걸음 다가오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그 거리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도 그걸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지막 기도 같은 결심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와서 맞이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탕자의 비유에 비교하면 어딥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가까이 왔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그 집은 아주 가까이 와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집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재림을 통해서 나중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 아버지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탕자가 아버지의 그 공간,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좋은 옷, 반지 그리고 신을 신고 잔치를 자기가 받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저 동구 밖에서 아들이다 하고 외치고 아들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미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가까이 왔다입니다. 비록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서 아들이다 하고 달려오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초림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그 나라에 받아들여진 존재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존재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는 재림 이후에 우리가 그곳에서 맛보게 될 천국 잔치이겠지만은 그러나 불안전하고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는 듯 털레털레 걷지만 아들이다 하고 달려오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그러나 가까이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회개를 얘기했지만 회개의 근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단이죠. 그러나 회개의 근거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결심보다는 아버지의 기다림과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나타난 얘기를 깊게 안 했어요. 얘기를 많이 안 나눴지만 그가 이렇게 돌아오고 그에게 회개의 자그마한 사인만을 보고서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금방 이 얘기를 헬라 본문으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계속 그리고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마디의 동사들이 계속 연결되는데 뒤에 뜰 겁니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았다. 그리고 자비심이 일어났다. 그리고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탕자의 모습은 그야말로 과관입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들판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던 탕자는 입던 그대로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사람들은 탕자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악취로 인해서 코를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냄새고 죄의 냄새입니다. 상당 기간 집을 떠나 노숙자에게 나는 그런 냄새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해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신없이 뛰어나온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그냥 껴안고 아들의 목에 얼굴을 파묻어버립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서 나는 모든 악취를 흥건히 그냥 덮어버립니다. 악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카타휠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입을 한번 맞췄다가 아닙니다.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가 좋아가지고 계속 입 맞추는 것처럼 입을 맞추고 입 맞추고 입 맞추고 입 맞추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을 맞추다 이 뜻입니다. 아버지가 그 냄새를 덮어버리고 아들에게 그렇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수세기 동안 우리가 보는 이 탕자의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마지 못해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려는 열망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신 분이다. 이걸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려고 마음먹는 순간 마음만 먹었는데도 이미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당자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한 적이 없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자체를 기뻐하며 그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는 무제한적 포용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모습은 누더기이고 그리고 아까 칼빈이나 또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는 돼지 지엄 열매의 맛을 나는 맛이 나는 죄의 냄새, 인간의 냄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달려오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안 믿는 또 우리 친척들도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앞으로도 5년, 10년, 15년, 20년을 지내야 한다면 그래서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우리가 아버지를 드러내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한습 공동체를 통하여 그 아버지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와 있고 이미 와 있는가를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누더기와 우리의 냄새로 인하여 아버지께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죄에 대한 인식, 아버지께 돌아감의 생각만 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안에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시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며 한습 공동체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명절 기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